미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탱크와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다시 건너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더 이상 노르트 스트림 2도 없다며 우리는 그것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독일과 러시아 간 발트를 통해 연결된 1200km의 해저가스관으로 지난해 9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러시아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준비가 돼 있고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관련해 일정 정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는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합동훈련 종료 뒤 벨라루스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훈련은 오는 10일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의 중대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파병이며 약 3만 명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간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자신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 중단을 골자로 한 안보 요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과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제재의 효용성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부과한 유엔의 일부 제재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오직 유엔 안보리 제재만이 합법적이라며 그런 제재들은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안스키 차석대사는 그러나 일방적 제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국가의 주권을 간섭하는 행위라며 시리아, 벨라루스,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버마와 말리 등에 대한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 같은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마치 마약과 같이 의존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은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스스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라며 국제 제재가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선수 3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재 격리 조치에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의료 전문가 패널 책임자인 브라이언 맥클로스키 올림픽 의료국장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격리해서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평균 7일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맥클로스키 국장은 지금까지 10명의 선수가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며 격리 조치에 취해진 대다수 선수들 역시 별도의 의료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위의 이날 발표는 격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불만과 더러운 방환경, 훈련 장비와 인터넷 접속의 부재에 대한 항의가 선수들과 대표단으로부터 제기된 뒤 나왔습니다. 조직위는 격리 조치가 선수들에게 경기 불참 가능성 등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눈과 빙상을 누비는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지고요. 선수들의 성과로 스포츠 국격을 올리고 있는 나라별 순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둥근 형태로 목에 거는 메달은 모두 비슷하게 보이지만 개최 도시와 개최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담아내는 특별한 상징물이기도 해서 대회 때마다 이번 메달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알리는 개최 도시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메달은 중국 서한시대의 옥장식에 바탕을 뒀습니다. 오륜기 중심에 둔 앞면은 24회 동계올림픽 베이징 2022라는 영문자 뒤로 구름, 얼음, 눈 모양을 각각 채운 바탕에 다섯 개의 고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뒷면은 대회 엠블럼 상징 문양 아래 영문자로 베이징 2022 오륜기, 다음 원에는 중국어로 북경 2022년 제24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이렇게 새겼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개 고리 위에 중간중간 점을 찍었는데 이 올림픽 선수들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라는 의미의 퉁신, 한자로 동심이라는 메달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올림픽에서의 메달 역사는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1위의 은, 2위는 동으로 된 메달을 줬다는데요. 금은 동으로 이렇게 3위까지 처음 시상을 한 것은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였는데 그때는 메달이라기보다는 표창 같은 직사각형의 모양이었답니다. 그리고 1904년 미국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하계올림픽 때부터 지금처럼 목에 걸 수 있는 둥근 형태의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곳에 따라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곳 있습니다. 아침에 찬 기온은 여전합니다만 낮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일부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낮에는 영상권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장진의 아침 최저가 가장 낮습니다. 영하 22도고요. 희산이 영하 21도, 중강 영하 19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함흥이 영하 8도, 청진이 영하 6도입니다. 원산 영하 4도, 장전이 영하 3도가 가장 낮은 기온이고요.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이 영하 1도네요. 풍산은 0도. 나머지 지역은 영상인데요. 중강이 2도, 평양 낮 최고 4도, 신의주도 4도, 개성이 6도입니다. 원산 6도, 장전 5도, 함흥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독일, 러시아와 프랑스 정상이 각각 회동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 스트림 2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1억 달러 규모의 무기 관련 장비와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오늘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들의 움직임이 아주 바빠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위에 달하면서 정상들의 최고위급 외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그리고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과 독일 정상의 만남부터 살펴보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접근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르트 스트림 2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라면 러시아하고 독일을 직접 잇는 그 가스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와 독일을 발트해 밑으로 연결하는 길이 약 1200km의 긴 해저 가스관입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는 지난해 완공됐지만 지금 가동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황인데 이 왜 노르트 스트림 2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서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 등 유럽으로 수출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일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관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110억 달러를 들여서 건설한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탱크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또다시 넘어가면 노르트 스트림 2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끝장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독일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한 기자 질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독일 총리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맹국들과 함께 단결할 것이고 같이 행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또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독일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의 유럽의 그 긴장 사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지난해 출범한 사회민주당 정부의 지도력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외에서 이 독일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숄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일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는 최근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의 공조와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그러나 독일 정부도 모든 걸 다 일일이 공개하진 않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이 회동을 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 크렘린 궁에서 6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도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프랑스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맞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의 많은 제안이 현실적이었고 그중에 일부는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사태를 악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며칠이 특히 중대한 시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후에 푸틴 대통령과 다시 후속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8일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당분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7일 타이완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유지, 보수, 향상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승인을 받고 나서도 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요?
네, 국무부가 승인한 후에 의회에 통지해야 하고요. 대통령의 재가도 필요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보안협력국 DSCA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이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국방부 보안협력국 DSCA는 사실상 워싱턴 주재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DSCA는 패트리어 방공 시스템의 향상은 수주자의 안보 신장에 도움이 되고 영내 정치적 안정 유지, 군사적 균형, 경제와 발전을 지원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주 사업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에도 타이완과 무기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판매 승인은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에 155mm 중형 자주포 40문, 그리고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지상기지를 위한 정밀 유도 키트 등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타이완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타이완은 미국이 타이완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라고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 그리고 도발에 맞서서 타이완은 견실한 국방력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도 보게 됩니다.
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타이완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오리진 대변인은 또 미국의 행동은 양국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의 계획에 관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다음 주에 방일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해당 계획의 안정성 여부를 접근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15일에는 후쿠시마 원전에도 들릴 예정인데요. 현장 조사는 구스타포 카르소 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이 이끌게 됩니다.
네, 원래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단이 지난 12월에 일본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IAE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IAEA 관계자들 또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IAEA 가입국에서 선정된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뭘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네, 방류될 오염수의 상태, 또 방류 절차의 안정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의 효과 등을 IAEA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게 됩니다.
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가 이렇게 따로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걸 두고서 지역 어민들, 중국,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달라고 IAEA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지하에다가 터널을 파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원전과 맞닿은 해저면에 12m 깊이로 이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요. 이 터널에 파이프를 넣고 이 파이프로 오염수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네, 발전소에서 터널을 1km 길이로 팔 예정입니다. 지하 터널은 원전 5호기 근처 해안에서 파기 시작하는데요. 원전 5호기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 당시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 터널을 판다는 것도 상당한 큰 규모의 공사가 될 텐데 이렇게 발전소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 그동안 일었던 그 제기된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 어민들은 발전소 바로 앞에다가 오염수를 배출하면 지역 어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발전소에서 좀 더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뭐 오염수 방류가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개에 달하는 지상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에 가면 더는 오염수를 지상에 저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저지주를 비롯한 4개 주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 공군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항공기 기내 규정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연방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려졌던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이 의무화 조치의 변화가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7일 뉴저지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미국 내 4개 주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이면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올해 들어 이렇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염력이 강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찍으면서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처럼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7일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저지주라고 하면 한때 인근 뉴욕주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반 피해가 아주 컸던 주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주보다 엄격한 이 방역 대책을 또 시행을 했었죠.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9월 4개월간의 봉쇄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연말을 지나서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오미크론 확진자도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산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입원 환자도 지난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에서 풍토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정책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 3월 7일부터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네. 자, 학교 안에서 마스크 의무 끝내겠다고 발표한 다른 주들의 상황도 같이 보죠.
예, 커네티컷주는 이달 말로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한다는 계획이고요. 델라웨어주는 3월 말에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리건주 역시 3월 31일부로 마스크 의무화가 끝나는데요. 오리건주의 경우 학교뿐 아니라 주 저녁에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말씀하신 주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 사례와 입원이 급증했던 몇주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걱정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따라서 오리건주 보건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와 보건 당국자들이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3월 말이면 코로나 입원 환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폐지 시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도 참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음 시행에 들어갈 때부터 마스크 착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부모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맞서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현지 미국에서 이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주는 11개 주로 대부분 인구가 많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날 7일 마스크 폐지를 결정한 주의 주지사도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는 이미 방역 조처가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예. 자, 네개 주가 동시에 마스크 의무화 방침 완화를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7일 이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우리의 권고 사항이다라면서도 각 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키 대변인은 이는 각 교육부에 달린 사안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정책도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주 차원에서 마스크 정책을 폐지해도요, 혹시 지역구가 주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뉴저지주의 경우 이주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해도 주내 600여 개 교육구 가운데 얼마나 교육구가 이를 따를지 또 언제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커네티컷 주는 주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더라도 각 교육구가 원한다면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델라웨어 주는 이와 관련해 방침을 밝히진 않았지만 카니 주지사는 각 교육구 가 지역의 요구에 따라 고려할 시간을 주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 공군이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에 2억 3천여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연방법원이 7일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난사 사건의 책임을 공군에 물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하비어 로드리게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겪은 손실과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민사소송법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이런 손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로드리게스 판사는 앞서 작년 7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60%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사건이길래 공군에 책임 배상을 요구한 건지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7년 1월이었습니다. 미 공군 출신인 네빈 패트릭 켈리 씨가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 무장하고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총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인 켈리 씨는 사건 이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는 공군하고 별다른 연결점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용의자가 총을 사는 경위에 있었습니다. 켈리 씨는 공군에 복무할 때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불명예 제재를 했는데요. 자, 공군 측에서 이 사실을 미 연방수사국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총기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에서는 심각한 전과 기록이 있으면 총을 살 수가 없죠?
예, 미국에서 총을 살 때는 신원 조회가 필요한데요. FBI가 운영하는 전국 범죄정보센터 전산망에 있는 기록을 조회합니다. 하지만 공군이 켈리 씨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켈리 씨는 사건 당시에 사용한 총기를 살수 있었던 건데요. 자, 켈리 씨는 지난 2012년 공군에 있을 당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는데, 이는 총기를 살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켈리 씨에 대해선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 총을 사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한 이유로 40%의 책임을 부여하고, 공군에는 이보다 더큰 60%의 책임을 지운 겁니다. 이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군인의 유죄 판결 정보는 FBI에 제출해 전국 범죄정보센터 전산망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공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켈리 씨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요. 공군 측에서도 누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사건의 생존자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들은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금 수준인 총 4억 1,8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3,18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은 2억 3천여만 달러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이 배상금을 청구한 사람은 총 80여 명으로 21명의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유가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배상금 결정과 관련해 공군 측은 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사가 기내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비행기 탑승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항공사는 델타 항공입니다. 이 에드 베스천 델타 최고 경영자 CEO는 최근 미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승객은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요?
네, 베스천 CEO는 서한에서 기내 탑승 금지자 명단을 만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이 이런 요구까지 한 거는 그만큼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규정 위반 사례가 많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베스치언 CEO는 기내 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규정 위반 사례는 거의 6천 건에 달했습니다.
아, 맞네요. 주로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관련한 규정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 규정인데요.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죠. 이 FAA 자료에 따르면 약 6천 건의 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70% 이상에 해당하는 약 4,300건이 바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올해 2월 1일 현재까지 보고된 규정 위반 건수는 약 320건으로, 이 가운데 200건 이상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나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도 많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기내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는 각각 150건과 18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1,100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 2월 1일 현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는 70건이 넘었습니다.
예. 델타 항공이 자체적으로 탑승 금지 승객 목록을 또 작성했다고요?
예, 항공사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약 1,900명의 승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고요. 이 가운데 약 900명 이상에 대해선 교통안전국 TSA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자, 미 교통안전청 TSA하고 연방항공청이 지난해 이런 규정 위반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요?
예, 두 기관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규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 승객의 정보를 교통안전청에 공유하고, 교통항공안전청은 이 정보를 활용해 이에 해당하는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공항 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프리체크 자격을 또 박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규정 위반 말고도 팬데믹 기간에 항공사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다는데, 세대가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면서 공항 인근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이 새들이 오랫동안 비워진 작은 활주로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고, 심지어는 운항을 멈춘 비행기 꼭대기나 엔진 속에까지 둥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 공항 주변에 늘어난 새 때문에 이 항공기 안전상의 위험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와 같은 또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애틀랜틱 시티 국제항공에서 이륙하던 스프릿 항공사 여객기의 엔진으로 흰머리 독소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나 승객들이 비상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국 농무부의 리처드 돌비어 야생동물 자문역을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흰머리 독수리와 비행기의 충돌 건수가 앞선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에는 44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크게 바뀌고 있을 때 통신수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1920년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고 10년 안에 수백 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자동차처럼 라디오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듣고 같은 경험을 하며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사업을 하는 기업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업인들은 라디오 방송국에 돈을 주고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에 회사나 제품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새 제품을 라디오에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라디오 방송을 재미있게 듣고 있을 때 중간에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광고가 나가면 홍보 효과가 큽니다. 광고는 각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냉장고, 식료품과 의약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고 라디오로 이 광고를 들으면 당장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작해야 합니다. 이 광고가 라디오 방송으로 나간 이후로 매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전국적으로 우리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기술적 사회적 변화는 미국인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이끈 것은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자동차와 라디오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동차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통수단이 생긴 겁니다.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평범한 서민들도 자동차를 살 수가 있고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 역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쉽게 여행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트럭이 있으니까 화물 운송이 편해졌고요. 물품 수송이 쉬워지니까 사업가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교외 넓은 곳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미국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 멀리 흩어져서 살게 했다면 라디오는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 있어도 같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서부에서도 같은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192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어디에 살든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같은 농담을 듣고 웃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같은 노래 부르고 또 같은 소식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동차와 라디오 같은 신기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인의 생활에 변화를 이끈 신기술 발명품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산업의 발달은 미국인들이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후반 영화 카메라를 제작했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900년대 초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에디슨 컴퍼니의 에드윈 포터 감독이 최초의 미국 서부 영화인 대열차 강도를 제작했습니다. 대열차 강도는 녹음된 소리나 대사가 없는 무성 단편 영화지만 처음으로 전체 구성과 내용을 완전히 갖춘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15년 데이비드 그리피스 감독은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 The Birth of a Nation, 국가의 탄생이라는 장편 무성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에는 마을에 영화관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평범한 미국인도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미국인 대부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산업은 대형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야기 구성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화 산업이 시작됐고 미국인들은 자기 지역 주지사나 의회 의원들 이름은 몰라도 영화의 주연 배우들 이름은 알고 있을 만큼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영화가 정말 재밌어요. 요즘은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큰 즐거움이고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며 쌓였던 피로를 주말에 영화를 보면서 다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영화 이야기에 푹 빠져들 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지 상상도 해보고요. 사실 영화를 보면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겠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이 영화를 보고 자신이 영화 배우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같은 낭만적인 영웅이 되거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도시에 사는 소년은 영화를 보고 자신이 아름답고 용감한 메리 피퍼드 같은 여배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영화 속 주인공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는 걸 보면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고 생각해요.
1920년대 미국인들은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영화를 즐겼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같은 영화를 보고 즐거워했고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역시 같은 영화를 보고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영화를 통해 공감대를 쌓으면서 은행가 자녀와 공장 노동자의 자녀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문법에는 선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행사는 다른 단어 앞에 오는 단어나 구입니다. 보통은 명사나 명사구인데요. 뒤따르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Mark hurt his ankle.
마크가 그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마크가 선행사고 his가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선행사는 같은 명사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들려드릴 테니까 선행사와 대명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give candy to children, give them what they like.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세요.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children, 아이들이 선행사고 them과 they가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말 그대로 선행하는, 먼저 오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가 어떤 때는 대명사 뒤에 오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hen you see him, tell the teacher I'll be 10 minutes late for the class.
그를 만나면 제가 수업에 10분 늦는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대명사인 him이 먼저 나오고 선행사 teacher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선행사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요. 문장을 더 명확히 만들어줍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글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불명확한 선행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들으실 문장이 그런 형태의 문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Mary helped Michelle, but she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she wasn't happy.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She, 그녀가 누굴까요? Mary helped Michelle.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라는 문장만을 봤을 때 미셸을 도운 메리가 기쁘지 않은 걸까요? 메리에게 도움을 받은 미셸이 기쁘지 않은 걸까요? she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she라는 말 대신 Mary helped Michelle, but Mary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Mary helped Michelle, but Michelle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정확히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선행사, 다른 단어 앞에 오는 단어나 구,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중요한 선행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시간각 변화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